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잠언으로 모시겠는데요. 잠언 10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매를 맞게 되는 거죠. 뭐 이 당시만 보더라도 온 세계가 솔로몬의 잠언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는 표현, 그 표현은 곧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는 지혜로운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했었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 경륜이라고 하는 건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란 아주 자기 세대들이죠,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들, 교훈들을 요구했던 것을 열왕기상 1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 결과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양분되는 그런 내란을 겪게 됩니다. 한 번 더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잠언 10장 1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잠언 10장 14절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남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더 귀한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그 입술에서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솔로몬의 잠언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항상 지식을 쌓게 되지만 미련한 자의 발은 항상 무덤을 향해서, 그러니까 옳지 못한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 잠언에 있어서 이 10장 16절은 아마도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그러니까 양을 쳤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지 않습니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고, 이것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가인을 말한다고 보는데요. 그는 순종치 않고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을 품은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본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란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데, 아벨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는 말과 같이 가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장 17절로 넘어가 볼게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마 이것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는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하려고 뭐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아도 그런 못이 어디 있겠어요. 참 힘들게 했던 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과오를 범했더랬죠. 18절로 가볼까요?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자기의 진정한 친구처럼 행동한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면 철저한 원수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 사람은 실제 매우 어리석은 자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한참 후에나 발견하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 또한 어리석기 그지없죠. 그러면서 남을 험담하는 그러한 또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다 어리석음의 소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명령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뭐랄까요? 칭찬하지도 마시고요. 그러나 비난하지 마시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것 또한 잘 묘사해 주고 있다고 보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에게 요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죠. 그러나 아브넬을 성읍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잠언 10장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이것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제게는 또다시 많은 어리석은 짓을 범한 왕으로 사울과 대조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을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울은 참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고 죄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 다윗은 사무엘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보시면서 22절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참 이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이 순전히 자기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생의 말년이 가까워오면 인생이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을 볼게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것은 젊은 사람들을 향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잠언 10장 26절로 또 이렇게 가볼게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이의 초 같은 거 그거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또 뭐라 그럴까요? 좀 눈의 연기 같으면 그것도 얼마나 힘든 거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는데 여러분은 뭐라 그럴까 좀 게으른 사람에게 심부름을 보내면 그 사람이 말해요. 마치 주인의 그 상한 치아의 식초와 같고 눈의 연기와 같아서 되레 귀찮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 게으른 자를 좀 일을 시키고 그러려다 보면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느끼리라고 봅니다. 잠언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장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행여 여러분은 하지만 오늘도 그러한 약속을 하실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라 할까요? 좀 양쪽으로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나은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좋을 줄로 압니다. 한 절만 더 보고 우리 찬송 함께 하죠. 10장 30절 말씀인데요.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본절의 관점에서 좀 역사를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은 그가 왕이든 혹은 뭐 장군이든 그건 누구든지 다 사라졌잖아요. 마지막까지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저가 그랬죠. 알렉산더가 그랬죠. 뭐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가 여러분 끝까지 역사의 무대에 존재합니까? 나폴레옹, 모두가 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단 말이죠.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존해 계시고 우리를 또한 당신의 모습대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참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함께 찬송 나누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0장을 우리가 찬송 전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11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며 양육해야 될 것인가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스승이 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지혜는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학생들을 모집해왔고 지금은 강의실에서 잠언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의 교훈과 그 훈계를 통하여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잠언 성경을 보면요, 뭐랄까요, 좀 대꾸법으로 되어 있는 문학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는 두 개의 절은요, 시부리 시 양식에 따라서 앞뒤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거거든요. 시부리 시는 주로 사상의 반복 내지 대비 형태를 취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대꾸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양식 앞에서 언급된 절의 사상을 그 다음 절에서 재진술하는 동의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 양식으로는 앞뒤 서로가 대조적인 진리를 제시하는 반대 대꾸법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양식으로는 두 번째 절이 앞절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키는 종합 대꾸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본장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 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잠언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래 관계도 분명히 맺어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잘 교훈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다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의 신앙으로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저울을 속일 수 있나요? 공평하게 알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업가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이 참 대충대충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았는데요. 근자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업가들이 등장하면서 뭐 많아지면서죠. 얼마나 좋은 형태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수완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형제들이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2절로 가보실까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빠지기 쉬운 또 한 가지의 죄는 교만인데요, 본절은 지혜의 학교 1학년에 막 입학한 초년생의 젊은이에게 교만에 대한 경고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장 잠언 11장은 교만과 겸손을 대조시키면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다, 교훈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에는 반드시 수치가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 특히 잠언은 교만에 대해서 매우 많이 가르쳐주고 또 다루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제 3절로 가보세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득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본절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득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한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매기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제 대학에 다니실 때 겪은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가 매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실 수가 있죠? 목사님이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아시죠? 그때 매기 목사님이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답을 주셨다고 했어요. 나도 형제와 똑같은 문제가 있죠. 내게는 항상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분명하지요. 내 앞에 열리는 길이 내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문이 잠기면 길도 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다닐 돈이 없을 때에는 가지 않으려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 하나를 열어주시더군요. 내게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며 따라서 나는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해석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 매기 목사님이 나는 청년이 하나님과 동업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 경험이니까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담을 받은 그 젊은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매기 목사님처럼 아마 이 젊은이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섰을 것 같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60년대 또 그 전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로 활약하셨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교만하고 예수님보다 뒤처지면 나태하니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며 예수님과 같이 가셔야 합니다. 이걸 너무도 많이 강조하셨다는 거죠. 참 맞는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이 문 열어주시면 가시면 돼요. 문 닫으시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진정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11장 4절로 가보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아마도 여러분은 이 말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가 생각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두 사람 모두 다 죽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진노의 날에 부자의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더랬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의 의인은 그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즉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분명히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습니다. 물질 자체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죄가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우리 때문에 물질이 악하게 보이는 것이지 그 물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재물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재물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자, 11장 5절에서 6절을 보죠. 완전한 자는 그의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득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본절의 악한 자란 말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 번역하면 의미가 보다 더 잘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7절로 8절을 볼게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을 생각하게 하죠. 그러나 모르드개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환난에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봐보세요. 사득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 본절의 사득하다는 말은요, 자신을 변호하다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득한 자는 자신을 변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자기 자신이 뭐 얼마나 사족이 많아요. 이 말이요, 그 원래 헬라어의 그 시극 배우에 대한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여러분 그 신호를 딱 보내면 이제 극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속이는 행동 아닌가요? 그러므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가리켜 사득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위선자다 이런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러한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진실성 없이 말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아이, 특별히 저는 그 설교 시간에 그런 거 있대요. 할렐루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이 극적인 분위기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뭐 할렐루야이세요, 뭐 아멘이세요. 아이, 너무 그런 부분들이 남용되지 않는가.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귀하게 고백하고 찬양해야 될 내용인가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꾸밈음으로 말이죠, 추임새로 쓰인다면 그건 좀 의미가 없지 않나요? 좀 진실성 있게 할렐루야하고 진실성 있게 아멘하는 것. 그저 그냥 버릇처럼 하지 말자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사득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이 말은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러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리한 것을 말하는 사득한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담임 목사 앞에서는 상냐하면서도 말이죠. 뒤에 가서는 뭐 우리 목사가 어떻대요, 저떻대요. 아유 참.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되어서 그만할게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월이 흐르면서 저의 이러한 판단이 옳다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되는데요. 본절의 잠언은 바로 이러한 유형의 위선자에 대한 조심스러움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수르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